신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그 성경에 나타난 동물들, 그리고 그 동물 가운데 정결한 것, 부정한 것,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설명하면서 연결시켜서 이 정결하다는 타우르의 의미, 정결례, 정결의식, 정결하다는 것은 무슨 뜻을 갖고 있나까지 좀 설명을 했거든요. 또 계속 이어가 볼까요?
네, 어제 방송에서 창세기 레위기에 나오는 동물,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물론 환시 속에 동물들이 등장한다. 물고기가 빠져 있습니다만 우연히 생략된 것으로 보이고요. 구약성경에 언급된 일반적인 분류법에 따른 동물들이 언급되고 있다. 하늘이 열리면서 환시의 어떤 첫 시작을 알리는 신호라고 말씀드렸고, 동물들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창세기에 이런 모든 동물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바벨론 유배 때 시간이 역사 속에서 쓰여진 문서화된 성경 전승 안에서 구전 전승과 문서 전승으로 옮겨지는 과정에 그 이들의 어떤 환경과 지형과 또 신앙 안에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구분이 있게 되는 거죠. 하느님이 만드신 것 중에 처음에 창세기에 부정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레위기에서 어떤 법적인 부분들이 형성이 되면서 또 창세기 7장이나 노아의 홍수 이야기라든지 인간의 죄가 시작이 되면서 더럽다, 죄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이제 정결함과 부정함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동물, 그래서 어제 동물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었고, 또 레위기 1장, 11장, 1절, 31절을 다 읽어드리면서 특별히 그 10장 10절,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 정결한 것, 을 구별하고라는 표현 안에서 히라버와 또 히브리어의 어떤 표현, 특히 그 중에서도 정결함을 뜻하는 타오르, 뭐 히라보르는 카타로스라고 하죠. 이 표현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좀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사실 동물은 인간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고대 시대부터 동물은 인간의 사냥 대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나약한 인간에게 우상 숭배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계 곳곳에 역사 흔적으로 남아 있죠. 우리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기보다는 그 이야기 속에 설화 속에 담긴 진리가 중요한 거죠. 전해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단군 신화에는 곰과 호랑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한반도에 곰을 숭배한 부족과 호랑이를 숭배한 부족이 살았다는 것인데, 그 중에 어느 부족이 이 땅의 주인인가? 이거를 설명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곰과 호랑이를, 예? 동물원에 가서 마늘과 쑥을 먹여서 사람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실험을 해본다? 아유,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죠. 자, 곰과 호랑이 중에 우리는 곰, 인내심, 뭐 우리는 곰을 미련하다라고 하지만, 네. 그러나 호랑이의 용맹함도 있지만 우리는 또 호랑이 때문에 우리가 또뭐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빨리빨리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 생활습성 이런 것들이 성급함, 예, 호랑이처럼 덤비는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근데 또 우리는 곰의 어떤 인내심을 다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 곰같이 미련해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떠나서 이 이야기 속에서 단군 신화 또는 상국유사의 곰의 어떤 단군 이야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한반도 우리 인간 이 땅이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가 어떤 민족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 홍익인간 인내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이집트에서도요 고양이 얼굴에 여인의 몸을 하고 있는 바스트를 사랑과 자비 다산과 풍요의 여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이처럼 특정 동물의 영적 힘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숭배하는 것을 우리가 토테미즘이라고 하잖아요. 이러한 형태의 원시 종교들은 인간 이상의 어떤 힘에 의지하려는 인간 본능에서 나온 것으로 사실 신앙심과는 좀 다르지요. 성경에도 많은 동물들이 그래서 등장합니다. 말, 낙타, 늑대, 메추라이 같이 실제 존재하는 동물뿐만 아니라 상상의 동물, 용, 불말, 그러니까 화마 같은 상상의 동물들도 존재하지요. 열왕기 하권 2장 11절을 보면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걸어가는데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그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 그러자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이 실려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야와 엘리사, 스승과 제자가 걷고 대화하고 있는데 불마차와 화마, 불말이 나타나서 스승 엘리야를 하늘로 승천시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특정 동물은 하느님과도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가져요. 어떤 동물은 하느님 대리자로 악마들과 투쟁하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서 먹으라고 유혹하는 뱀같이 악마 앞잡이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악마 모습이 동물로 묘사되기도 해요. 묵시록 16장 13절 그때 나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 입에서 개구리같이 생긴 더러운 영 셋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언급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죠. 레위기 11장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는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인간과 하느님과의 관계와 병행해서 제시하잖아요. 따라서 인간과 짐승의 관계 윤리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동물들을 다스리도록 위임하셨어요. 따라서 동물은 성경 여러 곳에서 믿음과 충성 또 헌신의 상징으로 표현됐습니다. 게다가 성경에는 동물을 인생에 비유하고 상징하는 경우도 많아요. 올 초 올해가 무술년 황금개띠 해이기 때문에 제가 1월 1일 방송 때도 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서 죽은 개는 천한 인생을 상징했지요. 그때 추리아의 아들 아비사이가 임금에게 말하였다. 이 죽은 개가 어찌 감히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을 저주합니까? 가서 그의 머리를 베어버리게 해주십시오. 사무엘기 하권 16장 9절 일반적으로 개는 경멸과 그래서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 뭐 예외적으로 성경이 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리지만 토빗개에 나오는 라파엘과 토비아가 함께 갈 때 따랐던 개, 충실한 개 그 예외적인 경우도 말씀을 드렸었죠. 신약에 보면 바울사도는 이단교리를 주장함으로써 신자들을 유혹하는 가짜 사목자들을 향해서 개들이라고 칭하며 경고하잖아요. 필리피서 3장 2절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나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거짓된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성경은 종종 인간에게 지혜를 가르칠 때 이렇게 동물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뭐 예를 들면 잠언서 6장 6절 너 게으름뱅이야. 개미에게 가서 그 사는 모습을 보고 지혜로워져라.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에서 보면 동물을 하느님 나라를 비유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양과 염소를 갈라놓았다 뭐 이런 최후 심판 때도 나오죠. 성경은 동물을 하느님을 은유적으로 비유하고 상징하는 데 사용하지요. 하느님은 사자나 표범에 비유되고 또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암탉에도 비유가 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자기에게 파견된 이들에게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는 너 암탉이 제 병아리들을 날개 밑으로 모으듯 내가 몇 번이나 너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던가 그러나 너는 마다하였다. 마태복음 23장 37절이죠. 이렇게 성경의 동물은 그 종류만큼이나 아주 다양하고 재미있는 상징으로 그려지는데요. 이 동물들을 베드로가 환시 속에 보았는데 정결한가 부정한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어제는 그 정결함에 대해서 타우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부정함을 뜻하는 단어 아카타르토스 히라보는 카타로스에다가 부정관사죠 앞에 접두사 그 아를 붙여서 아카르 토스 이렇게 쓰는데 히브리어는 타메죠 타메 부정하다라는 게 어제 타우르가 이제 그 정결하다라는 말인데 사실 타메나 타우르나 모두 테트라는 말로 시작한다라고 어제 강조했습니다. 부정하다 타메 레위기에 자주 등장하는 낱말로서 원래 이제 제의적으로 부정한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타메는 옷이 때를 타듯 더러워지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로 외부에서 침투하는 것에 빗대어 표현되죠. 대개 주검, 질병, 부정한 짐승 등과 접촉하면 이렇게 부정하다, 더럽다, 탐해하게 된다 이렇게 쓰는 거죠. 어떤 종류의 부정이든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는 사람에게 몸이 닿느니 이런 것이나 이런 사람에게 몸이 닿느니는 탐해한 사람, 부정한 사람이 된다 이것입니다. 만일 탐해한 상태,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한 상태, 타우로한 상태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탐해란 때가 묻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의 첫 사제들의 임직식, 그러니까 임명식이죠. 오늘로 하면 사제의 서품식이죠. 모세와 아론이 아론의 그 아들들에게 맨 처음 한 일도 그들을 물로 씻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정화를 위해서 세례자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푼 것처럼 또 그 에스네파 사람들, 쿰란문헌, 쿰란 공동체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필사할 때 항상 목욕지에게 목욕부터 했다. 그래서 쿰란 동굴을 가보면 그 유적지를 가보면 목욕탕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때를 탄 것을 씻는다. 물로 씻는다의 개념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신학자들은 외부에서 우리 몸이 침투하는 모든 것에 대해 타오르한 것이냐 탐해한 것이냐 이것을 따졌어요. 즉 정결하냐 부정하냐. 신명기 14장에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목록이 나옵니다. 물론 신명기 14장을 오늘은 읽지 않겠습니다. 어제 방송에 제가 11장 1절부터 31절을 읽었기 때문에 레위기. 세상의 온갖 짐승을 땅과 물과 하늘에 사는 짐승으로 나누고 다시 저마다 타오르한 것과 탐해한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눠요. 이렇게 여섯 범주로 일일이 분류한 다음 오직 타오르한, 즉 정결한 짐승만을 먹어야 한다고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왜 구약성경은 이렇게 타오르한, 탐해를 타오르와 탐해를 정결함과 부정함을 그토록 예민하게 규정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 하느님 백성들 외부에서 침입할 수 있는 모든 유혹을 조심하고 언제나 거룩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평소 깨끗하게 씻고 먹는 것과 몸에 닿는 것을 조심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살라는 가르침이 여기 깃들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없애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르코복음 7장 2절 어느 날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의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주상들의 전통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세상 모든 것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누어 일일이 따지며 살아온 사람들의 눈에 바로 이것이 거슬렀던 거예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요. 그들은 어째서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느냐라고 따집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보이는 정결함이 아니라 마음의 정결함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대답을 하셔요. 마음으로 정결한 것, 타오르한 것. 그러면서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마르코복음 7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모든 악한 것들이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이죠. 따라서 무엇을 먹었는지 무엇을 만졌는지를 따지기 전에 무엇보다도 우선 내 마음과 믿음을 살피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모든 것이 좋다 하셨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계약을 맺으시면서 법을 형성되면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구별되는데 동물들도 특별히 율법 의식에 따라 나뉘어지고 그러면서 음식까지도 동물들이 이렇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나뉘어지면서 음식까지도 정한 것과 부정한 음식으로 나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정하게 여겨진 동물로 만들어진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금지가 형성된 것이다. 우리가 그 여행을 하면서 보면요. 비행기 안에서 특히 이스라엘을 갔다 올 때 많이 보게 되는데 또는 유럽을 갈 때도 볼 수 있어요. 전통 유다인 랍비 복장을 한 사람이 일반 기내식과 다른 음식을 먹는 것을 본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안 이야기지만 모든 나라의 비행기는 유다인의 음식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비행기를 타기 전에 미리 주문을 하면 자신들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유다인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흩어져 있고 또 그들이 주 그 경제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힘이 막강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디든 가서 자기들이 부정한 음식을 안 먹을 수 있도록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문할 수 있도록 그만큼 세가 커졌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도 다른 나라로 여행할 때 한식을 주문해서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죠. 음식에 대한 유다인의 율법 규정 무척 까다로운데요. 먹을 수 있는 정한 음식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을 분명히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유다인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음식을 해서 코셔라고 하잖아요. 코셔 음식. 성경에서도 정결한 동물과 불결한 동물이란 용어, 노아 시대부터 사용됨을 우리는 어제 보았고 더 정확한 규정은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에게서 받은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나 야훼가 너희 하느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스스로 거룩하게 행동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땅 위를 기어다니는 길짐승에 다 부정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나 야훼가 너희 하느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야 한다. 이것이 짐승과 새와 물에서 우글거리며 사는 모든 동물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동물에 관한 규정이다. 이 규정으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구별되고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동물이 구별된다. 자,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따로 떼어두다 혹은 구별하다라는 의미를 갖는데 특별히 하느님의 부르심으로 구별된 유다인들은 정한 짐승, 물고기, 그리고 새 종류들만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음식 규정에 의하면 네 발 달린 짐승 중에서 굽이 두 쪽으로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동물만 먹을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추지 못한 낙타, 오소리, 토끼, 돼지 등은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도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만 먹을 수 있는 정한 물고기에 속하죠. 따라서 뱀장어나 미꾸라지, 개, 새우는 먹을 수가 없어요. 사실 뱀장어, 미꾸라지 우리 한국 남자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또 밥도둑이라고 하는 게장, 그죠? 또 새우도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이거를 유다인들은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새 가운데 독수리, 수염수리, 흰꼬리수리, 검은소리개, 각종 붉은소리개, 각종 까마귀, 타조, 올빼미, 갈매기, 각종 매, 부엉이, 따오기, 고니, 각종 푸른 해오라기, 오디세, 박쥐 등은 부정한 것으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발로 걸으며 날개가 돋친 곤충은 모두 다 부정하지요. 그러나 곤충 가운데서 각종 메뚜기, 방아깨비, 누리, 귀뚜라미 등은 먹을 수가 있어요. 또한 배로 다니는 뱀 종류의 양서류는 식용으로 금지했어요. 자연산 짐승의 고기나 불결한 짐승에서 나온 젖도 식용으로 금지했습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음식에 관한 율법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우선 음식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덕적 교훈을 주려고 했다는 주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새김질하는 동물을 먹으라는 명령은 하나님 말씀을 항상 명상하고 되새김질하라는 교훈이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성경을 너무 인간적으로 해석한 지나친 풍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불결한 음식은 의학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식용을 금지했다는 해석도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종교를 따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지를 시험하기 위함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하느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거룩해야 한다는 넓은 의미만을 기술할 뿐이에요. 까다로운 음식에 관한 율법은 하느님 거룩하심의 관점, 즉 종교적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음식을 구별하면서 하느님이 구별하신 거룩하신 분이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별되어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음식에 관한 율법은 하느님께 대한 경외와 함께 감사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에서 한시도 음식과 떨어져 살 수가 없잖아요. 이 속이 아픈데도요, 먹을 거가 보면 생각이 나죠, 사람이. 또 내가 병이 있는데도, 당뇨나 어떤 병이 있는데도 먹는 것에 대해서 참지를 못하잖아요. 사람이 정말 몸이 아프면 음식을 거부한다라고 그러죠. 몸이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정도가 아니면 배고픔을 참지 못한다는 것. 그러기에 음식은 항상 인간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일상생활에 밀접한 음식에 관한 율법은 우리가 항상 하느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고 자신도 구별된 존재임을 깨닫도록 해준다는 것. 하지만 음식법도 도덕법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지키는 자의 마음가짐이 중요하죠. 음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 밖에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없다.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사람 안에서 밖으로 나갈 때가 더럽다는 거죠.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 예수님도 조상들의 전통에서 설명을 그렇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마르코문 7장에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런 마음이지요. 마음가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뭐 11절, 12절 하늘이 열리면서 보여진 환시 속의 동물들 이야기라면서 동물과 음식, 부정함에 대해서 좀 설명을 어제 오늘 길게 드렸는데요. 자, 이어지는 13절에서 14절 그때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베드로는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저는 무엇이든 속된 것이나 더러운 것은 한 번도 먹지 않았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자,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는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하지만 베드로는 경건한 유다인으로서 하나님께 저항합니다. 자신이 모세율법에 따라 속된 것이든 더러운 것으로 금지되어 있는 음식들에 대한 섭취를 항상 피해오고 있었다라고 말이죠. 베드로는 어째서 먹을 수 있는 정한 동물들의 일부를 단순하게 골라낼 수가 없었던 것일까요? 모세율법에 따르면 정한 음식이나 사람들은 더럽다고 여겨지는 것과 접촉을 하게 되면 똑같이 더러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일부 학자들은 그래서 더러운 것과 아카르타르토스와 속된 것, 코이노스를 이 구절에서 같은 동의어로 간주해버리죠. 지금 13절, 14절, 속된 것이나 더러운 것, 이것이 단어상 아카타르토스, 코이노스에서 다르지만 같은 말이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학자들은 더럽혀진, 오염된 것으로 코이노스를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것과 접촉된 것으로. 그러니까 그 자체로 속된 것이 아니라 어떤 더럽혀진 것과 접촉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코이노스를. 자, 이와 같은 해석을 통해서 더러운 것은 본질적으로 더러운 것. 예를 들면 파충류와 같은 동물들을 가리키며 속된 것은 더러운 것과의 접촉에 의해서 감염된 정결한 짐승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파충류, 뭐 거북, 도마뱀, 뱀, 악어, 뭐 넓은 뜻으로 하자면 기어다니는 동물, 그러니까 양서류의 동물, 뱀류, 도마뱀류, 악어류, 거북류, 옛 도마뱀류 등 이런 현존하는 종류들과 이미 멸종한 공룡류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 이걸 우리가 이제 파충류라고 하죠. 그래서 생태학적 지위가 양서류와 온혈동물의 중간에 위치하고 몸이 비늘로 덮여 있고 공기호흡과 체내 수정을 하는 동물을 우리가 파충류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창세기 1장 24절에 가축과 기는 것, 땅의 짐승들을 종류대로 내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기는 것, 기어다니는 것, 이거를 이제 파충류라고 번역을 했던 거죠. 그래서 기어다니는 것은 일반적으로 작은 포유류와 양서류와 곤충을 의미하는데 이 말의 어원은 미끄러진다, 그러니까 렙틸리아라고 하는 표현, 기어다닌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성경에서 이 말은 다른 말과 병행하여 쓰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 또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창세기 1장 26절. 아마도 파충류가 많은 고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게 된 것이 아닐까. 지역적으로 석회암의 틈에는 뱀이 살고 모리밭에 도마뱀이 기어다니는, 유르단 지역에 몰아치는 열대성 바람의 열과 건조한 공기가 이런 동물들이 번식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거죠. 물과 적당한 먹이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사실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래서 유인목은 몸의 표면이 각질화한 바늘로 덮여 있고 방골이 잘 움직여서 입을 크게 벌릴 수 있고, 이 목을 뱀 종류, 도마뱀 종류 이렇게 두 이목으로 나누게 되는 건데, 뱀 종류는 이제 다리가 태화된 것이고 도마뱀 종류는 네 다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된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서 좀 이어지는 내용 내일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하느님은 거룩하시니 이스라엘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그 정신에 따라서 정결함과 부정한 것에 대한 분류가 있다라는 의미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교구 사목국 성서사목부에서 성서 모짜리를 담당하고 계신 박혜석 사도요한신부님의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